잠언 2번 메시지. 사람으로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게 하는 원칙들. 잠언이 우리에게 어떠한 책이며 또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책인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구약의 모든 책들이 영과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을 포함하여 성경이 주로 잠언의 책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말하는 에베소서 3장 8절과 같은 구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에는 아무런 흥미가 없지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에는 매우 흥미있어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약을 그들의 윤리적 사고에 따라 이해하려고 하는 강한 경향이 있음을 예시해 줍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그들은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지 못하며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이 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 사람으로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게 하는 원칙들에 관해 생각할 것입니다. 이 원칙들, 즉 하나님을 경외함, 지혜가 필요함, 부모를 공경함, 결혼을 존귀히 여김 등이 각 항목의 금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사람으로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또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받는 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그들에게 긍휼과 동정을 베풀게 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날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나는 그분을 공경하며 존중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면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장수하겠지만 악인의 연수는 짧아질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만 행실이 패역한 자는 그분을 멸시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며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원천이며 이로 인해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소유가 적어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이로 인하여 번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에 부요하다면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하며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들을 곧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치료함이 되며 우리 골수로 윤택하게 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을 것을 얻으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자주 비행기로 여행하는데 여행하는 도중에 종종 사탄은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속에서 나를 위협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저는 비행기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비행기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장 2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신뢰가 되시며 우리 발을 지켜 벌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험을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기에게 숨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을 뜻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은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집들의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장래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려고 돈을 번다면 이는 가련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소산의 10분의 1, 곧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주 후히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함. 두 번째 원칙, 두 번째 금덩어리는 지혜가 필요함입니다. 내가 지혜를 추구함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가 필요함이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음.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그 이익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소득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산호보다 귀하며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습니다. 지혜의 길들은 즐거움의 길이요 그 모든 첩경은 평강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이며 그것을 견고히 붙잡는 자는 행복합니다. 지혜로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함. 우리는 지혜로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며 온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혼의 생명과 우리 목의 은혜로운 장식이 될 것입니다. 참된 아름다움은 지혜와 분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존귀를 기업으로 받음. 지혜로운 자는 존귀를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수치를 더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이를 버리지 않음.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하며 지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혜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이것이라. 지혜를 얻으라. 무릇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내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가 내 머리에 은혜의 관을 씌우리라.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가 내게 주리라. 지혜가 우리의 누이라고 말함. 7장 4절에 따르면 우리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지었음. 지혜는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습니다.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 잠언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화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인격화는 삼일성의 두 번째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심.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 의해 땅을 세우시고 하늘을 굳게 펴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길의 시작에서 지혜를 소유하심.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에서 인격화된 지혜는 여호와께서 그 길의 시작, 곧 옛적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소유하셨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영원부터 시작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입었습니다. 아직 깊음들이 생기지 아니하였고 물이 넘치는 샘들이 없었을 때에 지혜가 이미 나왔습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이미 나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땅도 들도 세상의 첫 먼지도 아직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굳게 펴실 때에 지혜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음의 표면에 원을 새기시며 위에 공중을 굳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혜는 장색으로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어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분이 거하실 땅에서 즐거워하였고 지혜의 기쁨이 인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격화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혜가 신중과 함께 거함. 12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지혜가 신중과 함께 거하며 지식과 분별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조언과 건전한 지혜도 그의 것입니다. 지혜는 명철이며 능력입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은 통치하며 방백들은 공의를 세웁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롭게 재판하는 모든 자들이 다스립니다.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그를 찾을 것입니다. 부와 존귀는 지혜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합니다. 지혜의 열매는 금보다 나으며 심지어 정금보다 나으니 그 소산은 순은보다 낫습니다. 지혜는 의의 길로 행하며 공평의 길 한가운데로 다니는데 지혜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며 그 곳간을 채우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인격화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표징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인 신약에서 인격화된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며 30절은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것들에서 그러하십니다. 즉 우리로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아 이로 인해 영 안에서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의와 우리로 우리 혼 안에서 거룩하게 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신성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룩함과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게 하는 구속, 곧 몸의 구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부모를 공경함. 세 번째 금덩어리, 즉 세 번째 원칙은 부모를 공경함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복종함으로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장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잠언에 같이 언급됩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처음 네 계명과 부모를 공경함에 관한 다섯 번째 계명은 두 개의 돌판 중 첫 번째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과 동렬에 놓여 있음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근원을 따라 올라간다면 하나님께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들음. 우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 머리의 은혜의 관이며 우리 목의 장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받으며 그의 계명들을 우리 안에 간직함.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받으며 그의 계명들을 우리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우리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명철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식별력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분은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십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잊지 않은 잠언 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장수와 평강은 부모를 공경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뛰어난 명철로 인한 명성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책망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징계를 못 견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전에 은혜로운 장식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받음. 저자는 4장 3절에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어머니의 목전에서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치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0절부터 22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치료함이 됨이니라. 아버지께서 들음. 잠언 8장 32절과 34절과 3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함.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입니다. 조롱하는 눈은 까마귀에게 쪼여 뽑힘. 그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멸시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여 뽑히며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존중함에 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결혼을 존귀히 여김. 네 번째 금덩어리는 결혼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결혼 생활은 나를 아주 마음 상하게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접촉은 너무나 느슨하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오늘날 마치 소돔과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염려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극도로 득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자녀들을 산출할 뿐 아니라 또한 부모들을 산출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존속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결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회복 안에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결혼을 존귀히 여기는 강한 간증을 지닐 수 있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고결한 수치심으로 제한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젊은 여성들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젊은 남성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갖습니다. 이런 식의 느슨한 접촉은 쉽게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섬기며 자주 사람들을 접촉하는 동역자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유용한 주님의 종들이 이성과의 부주의한 접촉으로 인해 망쳐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결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보호가 됩니다. 남자의 신실함이 그 기초임. 결혼을 존귀히 여기는 기초는 남자의 신실함입니다. 이에 대한 잠언 5장 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발이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 걸음이 음부로 나아가는 이방 여인에 관한 경고를 줍니다. 그녀는 생명의 첩경을 곱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잃어도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젊은 남자들에게 그들의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는 존귀를 남에게 주게 되고 그 수완이 잠포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함이며 타인이 그들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그들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함이며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그들의 몸과 육체가 쇠퇴할 때에 애통하여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고 말하게 될까 함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결혼한 남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물통에서 물을 마시며 그들 자신의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명함으로써 결론 짓습니다. 그들의 샘을 도랑의 물처럼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들의 것이 되어야지 타인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8절과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인의 미덕들은 건축임. 결혼을 존귀히 여김에 있어서 남자의 신실함이 기초라고 한다면 여인의 미덕들은 건축입니다. 관대한 여인은 존귀를 얻습니다.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웁니다. 여인의 미덕들에 관하여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